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자매님들, 우리 계속 누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시는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참 일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을 발견하는 연습. 예전에 롤랜스 형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수도원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설거지하고 있다 이런 글을 남기신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아 그래 설거지할 때도 주님이랑 함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말씀으로 사람을 부르셨다면 이제는 손을 대시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은미 자매님, 누가복음 5장 12절을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온몸에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네, 누가는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병이 아니라 전 존재가 병에 잠겨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가족, 공동체 모두로부터 격리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스스로를 부정한 존재로 여겨서 사회적으로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바깥에 동굴 같은 곳에서 혼자 평생 살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병들었다기보다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하는 저주받은 것 같은 상태로 인식되죠.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이 근처에 오면 모든 사람이 피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 이 가까이 나오다라는 것은 엄청난 표현이에요. 사실은 당시에서는 정말 금기시 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는 멀리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면 이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능력은 확실히 믿지만 거절당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질문 같아요.
네, 이 질문 안에는 수많은 거절들의 경험이 느껴지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고치고 싶어 하실까? 나도 부정한 자라고 피하지 않으실까? 라는 두려운 그 거절의 흔적들 속에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묻고 있는 이 아픈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단순해요.
네, 누가는 군더더기를 모두 제거하고 예수님은 네가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를 따지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손을 내밀고 그를 만지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게 너무 강렬해요.
네, 사실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건 전염병이 옮기고 나도 부정한 자, 나도 병들 수 있는 상태, 그 취약한 상태로 자신을 던지는 것 같은 사건입니다. 고치기 전에 만지십니다. 다 고치고 깨끗게 된 다음에 악수하고 끌어안았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서 만지십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만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나병 환자일 때, 여전히 실패했을 때 우리를 찾아와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깨끗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다가와도 되는, 가까이 다가와도 된다라고 그 모든 격리와 저주와 거절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부정해질까 두려워하시는 근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부정을 옮는 분이 아니라 본인의 거룩함을 옮기시는 분, 이 방향이 전환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한 문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만지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의 처지에 가까이 다가가시고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회복이 나의 소원이다. 나의 의지다. 그리고 즉시 나병이 떠납니다.
네, 그런데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곧바로 이제 침묵하라고 명하세요.
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침묵은 치유를 통해서 소문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평가를, 평판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이용하지 않고 대신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은 몸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회복은 병이 사라지는 것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나병에서 낫게 하시고 그 거절당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지심으로 치유하시고 공동체 가운데로 돌려보내시면서 그의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돌봄이 예수님의 총체적인 회복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그런데도 소문이 더 퍼져나갔습니다.
네, 사람들은 몰려오고 예수님은 더 물러나십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커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이 고요한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묻습니다. 이 기도의 순간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이야기인데도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네,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사건을 누가는 이 사건의 마무리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를 사회적 공동체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대로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과 순서를 따라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것, 마무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내가 추앙받는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것에서 마무리하고 있다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순서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17절을 은미자매님 읽어주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그들은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 각처에서 왔고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 앉아있네요.
네, 이런 묘사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전의 장면들에서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종교적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예수님은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갈 길이 막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집 안으로 들어갈 문이 막히자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참 극적이에요.
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길을 내고야 맙니다. 길이 막힐 때 끝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바꿔서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지붕에서 내려보냅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미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상에 누워 있었던, 들것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말씀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몸을 고치기보다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죄사함은 도덕적인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반발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판결,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질문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 사람이 지금 치유되어서 회복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정답과 오답이 중요해서 자신이 정답에 서는 것,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했던 것이죠.
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시 물으시죠.
어느 말이 쉽겠냐라고 물으십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보이는 회복을 통해 보이지 않는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중풍병자는 회복되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회복되었고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질문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순서와 방식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구원은 누워있었던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경이로워하는 것, 그리고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수록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며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레위가 나오잖아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몸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정체성의 회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리였던 레위, 사회적으로는 배제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는 이런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배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만큼 그래서 아무도 그들의 공동체에서 끼워주지 않는 그런 소외된 자였습니다. 재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배신자라고 조롱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너의 직업을 바꿔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다른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서 한 식탁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끼워주지 않는 세리를 끼워주기로 하신 것이죠. 너는 우리와 함께 한 식탁에 앉을 수 있고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고 함께 이 기적의 공동체, 기적의 사건에 동행할 수 있고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소외당하는 너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레위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목마름, 나도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목마름을 알아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한 것입니다. 레위의 집은 회개의 공간이 아니라 기쁨의 밥상이 되고 죄인들이 모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으시는 잔치상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너무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죠.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의원이 필요 없어. 나는 오라. 나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온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 무너진 자, 실패한 자, 텅 빈 배를 갖고 있는 자, 소외되어 낙심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이기도 하지만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라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갈망하는 그가 부유하든지 세상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든지 지식을 갖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구원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동굴 속에 홀로 있는 나병 환자이든지 아니면 세리로 재산은 가득하지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이든지 그들의 영혼의 깊은 갈망 속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식사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오늘 우리 마중 식구들이 모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익숙한 방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구원의 방식을 주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을 떠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의 옛 부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새로운 포도주다. 나를 받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오늘 마중 식구들 모두가 새 부대로 새로운 포도주 되신 주님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마중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를 찾아와 만져주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소외된 우리를 함께 불러 식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 영혼의 빈자리에 초대하는, 모시는 우리 새 부대가 되기를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고 중풍 병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눈물 흘리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함께 닦아주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함께 동역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도 숨기고 싶은 연약함과 쉽게 포기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만지시어 그 깨끗함을 선포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말씀 한마디로 저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입고도 조용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뜻을 기억하며 드러남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옮고 또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나병 환자일 때 우리를 친히 만지시고 우리를 정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공동체 가운데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이 누워있을 때, 무력한 자일 때 우리 공동체의 우정 안에서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예, 또 주님, 우리가 소외된 자로, 공동체에 버려진 자로 있을 때 우리를 불러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탁에 앉으시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 주시는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회복하고 내가 너를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로 초대한다고 불러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기쁜 소식이시고 복된 복음의 깃발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떨어지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오늘 찾아가셔서 주님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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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촌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하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좀 있으면 개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학교 가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좀, 제가 북조선에서 살던 곳이 시골이어가지고 좀 오랜만에 시골에 가서 네, 즐거운 네.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진양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문장만 읽었다면 이번 주에는 그 시대의 아픔과 현실을 같이 떠올리면서 읽게 돼서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온 한 주였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씻으신 후에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엇에 비유하며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죠. 이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던 이 말씀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도 기억나시나요?
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영지주의라는 이단들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영혼만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포도나무로 비유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실제로 존재하신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경고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하자매 말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거룩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타락한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거짓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거짓이며 모든 게 환상이고 사람들의 착각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었죠.
이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이 기록되던 시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이 글을 가장 처음으로 읽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고 읽어야 이 말씀이 정말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삶에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성경을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1차 독자라고 하셨었나요?
네, 맞아요. 1차 독자라고도 하고 또 원독자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1차 독자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의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건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거라는 걸까요?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는 건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식사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본인이 고난받게 되실 걸 아셨음에도 본인의 안위보다는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더욱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킬 뿐 아니라 죽이는 자가 생기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좀 잘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혹시 어떤 점이 이상한지 알겠나요?
글쎄요.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고난받게 될 일을 걱정하시면서 그들이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출교당하는 일,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당시에는 출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출교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출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유대교에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걸 의미하는데 국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출교당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뿐더러 당시에는 국적을 바꾼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출교당하게 될 거라고 하신 건가요?
여기에 나오는 출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단어라기보다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요한복음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알 듯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조선에서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집단으로 크게 따돌림 당한다라는 이 말을 뜻하는 왕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새로 생긴 신조어이기 때문에 북조선에 계신 분들께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남조선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니 모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따 당했다라는 말을 북조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왕따에 해당하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해 줘야 할 겁니다. 북조선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요.
그럼 출교라고 하는 말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한 건가요?
맞아요. 철저하게 1차 독자를 염두하고 사용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출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시나 고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큰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단순히 너희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게 될 거야. 이 사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2절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도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어서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은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예상했던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혁명을 일으켜 로마를 무찌르고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낸 후 왕으로 오르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랐다는 이유로 너희는 출교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고 있나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기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솔직히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한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제시되었을 때 근심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수준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에 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는 건 이 단어 또한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보혜사라는 말 자체의 뜻은 법적인 용어로서 변호인, 대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피고인 곁에 서서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론해주고 싸워주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럼 성령님의 존재를 변호사라고 표현한 건가요? 특별히 성령님을 변호사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당시 요한복음 1차 독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법정으로 끌려가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만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끌려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죄 선고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자기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줄 변호사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때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단순히 변호사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진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에서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성도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말은 결국 지금 당장은 세상의 권세가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그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관이 되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고 하긴 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고통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이러한 요한복음의 말씀이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진양자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줬어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당장 가해지는 물리력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치게 된 핍박 앞에서 이러한 말씀이 위로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뒤에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자, 지금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현실과 또 요한복음 1차 독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십니다. 또 그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위험할 때 세상의 핍박이 제자들에게 집중될 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 역시 어땠을까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1차 독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핍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장자매 말처럼 이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또 자신이 아닌 자기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체포되어 갔을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오지 않고 그래서 고스란히 핍박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아마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까지 갔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변화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느니라.
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성령님이 각 사람 사람에게 강림하셨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다른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사람들에게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갔다가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마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나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노임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하고 있고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걸 기뻐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또 채찍질 당하게 되어서 오히려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찍질 당한 걸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욕심만 가득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들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다가 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 같나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도 중 한 명이었던 세례 요한은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희들 많이 힘들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지. 나도 그 마음을 알아. 그런데 나도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니,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했고, 그분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또 그분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니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더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령님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요한이 전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이 더욱 신뢰하며 힘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 본인이 경험했던 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길을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 유독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북조선에서 계신 성도님들도 요한복음의 1차 독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그래서 북조선의 성도님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찍질 당하던 중에도 기뻐하였고, 또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끝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었던 것처럼 지금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도 또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북조선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북조선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쭉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양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서 변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점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말씀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알게 되면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좀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만 사라지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냥 알아서 커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겨당함으로써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